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3장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장만 설교하겠다 그러면 아마 대번 왜 빌립보서 긴 책도 아닌데 하는 김에 다 하지 3장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장을 다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된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가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 다 수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 그리고 고백 또 경험담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도의 예수 믿기 전부터 또 예수 믿고 나서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요약이 잘 담아져 있는 그 부분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좀 사도 바울의 보다도 좀 더 교리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또 어떤 새로운 신약 성경의 측면에서 한번 그런 흐름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의 기초들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는 4절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옳다고 생각된 삶이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할 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좋은 거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하게만 살피고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 유서가 깊은 교회이죠. 많은 부분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사역에 잘 동참했고 잘 도왔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복음에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실천하고 하는 그런 좋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없죠. 이 교회에도 서로 간에 이제 불화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이 교회에는 고민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능력의 사도라고 여겨졌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처참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는 이제 자꾸 의구심이 생긴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받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인가 하면서 이제 혼동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장에서부터 고난 받는 것이 이러이러함으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가 세운 이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잘 자라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3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다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우리가 할례라는 그런 중요한 그 행위 의식 그것을 이제 가지면은 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많이 혼동스럽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얘기 안 하고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 어휘에서는 개들 그러면 굉장히 모멸적인 말인데요. 유대민족 사이에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왜 개들이라고 불렸냐 하면 이 개들은 잘 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간섭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부류 중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니까 이 몸에 할례라는 것이 몸의 표피를 갈라내서 떼어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전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몸에 해를 가하는 일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신 성경은 개정개혁성경입니다만 개혁성경, 이 우리 개정개혁이 나오기 전에 번역을 보면 이들은 또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할례가 몸을 손해를 입힌다라는 뜻에서 손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손익할 때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전혀 이득이 안 되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였죠.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지닌 바울 그리고 또 그의 이제 무리들 일행 그 사역자들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수가 흐려지는 것을 막고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그 위험과 악행으로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이라고 해서 뭐 교회 기물을 파손하고 뭐 여기서 싸움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슬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맞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으면 더 온전한 구원이 된다니까 하고 다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막아야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경각심이 담긴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있죠. 근데 보면은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막 침범을 해서 교회의 그 구원의 진수들을 막 흐리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이 없을까요? 물론 할례를 받아야 우리 구원이 더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할례와 같은 행위로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또 다른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물질의 파워, 물질의 실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꼭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또 세속적인 성공의 잣대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된다, 제대로 가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성공의 잣대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기득권 쟁취, 또 쟁취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증거라는 그런 의식이 암암리에 우리에게 다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질의 힘입니다. 물질이 쪼들리면 이 가난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죠. 추석날이나 뭐 설날에 부모님에게 이제 가서 좀 효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 길은 없고 그래서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해서 부모님 선물 사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그 뉴스가 명절 때마다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힘이 엄청 큰 것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8월 30일자로 나와 있는 게인즈빌 선이라는 우리 신문 있죠. 그것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인간의 지성을, 인간의 지능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매달 청구서가 날라오면, 빌이 날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기 전보다 IQ가 무려 13%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농부들 46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농산물 수확 전과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IQ를 비교해 보았더니 수확하고 난 후에 IQ가 무려 25%가 증가했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100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수확하고 난다면 거의 준재급 125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힘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주본 안에 그 재정 보고서 그 테이블을 떠올렸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이번 주도 역시 마이너스더군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재정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재정국장님의 IQ가 어떻게 될까? 다행히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길래 지금까지도 굉장히 정상적인 그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나으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뭐 집사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인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하고 정말 물질 no proble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생존에는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에는 참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실험을 인디아에 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인디아라는 특정 국가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또 예수를 잘 믿고 구원에 관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세상이 인정해주는 만큼 그렇게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더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손할례당의 영향입니다. 꼭 몸에 뭐 상해를 해서 할례를 해서 그래서 이 손해를 끼치고 그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그리고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교회는 대부분이어야 됩니다.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린 건 좀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80% 이상이 만약에 이런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에 그 영향을 받고 참으로 휘둘리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우리가 자성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격려와 하늘로부터 오는 응원이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물질과 성공의 잣대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그래도 하늘의 체험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늘의 응원과 하늘의 격려가 경험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빨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할례파라면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갖는가? 3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로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초점은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줄여서 함축적으로 명제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똑같은 말인데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뚜렷한 주관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나를 이렇게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게 오는 모든 감동과 그리고 내게 모든 오는 유익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은 후에 성도의 내면에서 실질의 힘, 실제의 힘으로 역사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동기를 항상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도와주십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이 내면에는 거듭난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내면의 불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불꽃을 항상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더 크게 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열정,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심으로 더 활활 강렬하게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도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성령으로 또는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봉사한다라고 사도바울 얘기하죠. 이 구절에서 봉사한다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의미 외에도 예배한다라는 뜻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방식을 터득하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의식화한다 이런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또는 그와 같은 이상론을 신봉하는 이념주의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오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의식화라는 말 많이 썼죠. 특별히 대학가에서 의식화, 의식화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의식화하지 않으면 결코 추종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다 학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유토피아주의나 이념에 매달리는 이런 이념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실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사회에서 말하는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에 대해서 의식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더 내가 잘 돌아가야지, 그분을 내가 더욱더 의지해야지 하는 그런 도움의 도구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속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관하시냐 하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무시하거나 잊고 있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면에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말버릇과 또는 습관과 우리의 표정을 먼저 바꾸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채 먼저 이런 외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것 큰일입니다. 사실 정말 못 말릴 일이 일어나고 와야 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그 현상적인 현상 그거 하나가 평생 자기가 울고 먹어야 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자라는 것 같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기독교가 신비주의나 미신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고대의 한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하게 되네.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하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아연실색하면서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지금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취한 것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그토록 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길이다. 이것이 손할래던가 같이 몸을 베는 것, 즉 외향적인 것, 물질이나 세속의 성공과 같은 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막 북돋아 주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이 바로 하늘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는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고 싶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이 될까요? 날 구원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분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경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참 자랑스럽고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토록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면 그럼 계속 내 머리에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초등학교나 뭐 학생 시절 때 상 받은 적 있으시죠? 상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상 받은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기억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가 그토록 자랑스러워서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랑으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듣기 싫다고 또 돈 내고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요즘 그것도 돈으로 또 다 이제 해결이 되는 판국입니다만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우리가 늘 생각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 지내면서 필요한 책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평생 참고하면서 들춰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몇십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제가 눈에 잘 보이는 곳이나 아니면 팔이 잘 닿는 곳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어느 때나 이렇게 꺼내보고 합니다.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다음에 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서재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말은 그분을 가장 나의 삶에, 나의 내면에, 나의 생각 속에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랑하는 대상은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죠. 내가 자랑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내가 자랑하는데 신뢰하지는 않는다. 못 믿는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이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자랑스러우신가요? 고문받고 조롱받고 결국 비참하게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스럽지는 않죠. 그거는 비참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러한 고난의 처참함을 뚫고 나가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의지와 의도를 알려고 애쓰면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이겨내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게 보다 더 격상적인, 격상되는 그런 삶의 수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겨주셨다. 또 내게 그 격상된 삶, 정말 품이 있는 하늘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참함을 이겨내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 아,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바로 저것이구나. 이렇게 라고 깨우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신 그 믿음의 귀감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의 삶의 귀감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4절로 연결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의미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육체가 무엇일까요? 그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 수십 가지의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몸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정신적인 것과 대조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 자체 또는 삶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런 것도 말합니다. 너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있지만 육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사용되는 그 문장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육체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행악자들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였죠? 할례라는 외형적 준수가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고 그것을 이제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할례를 지나치게 신봉하다 보니까 그냥 급기야는 할례를 받아야만 뭐 마음의 동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 준수가 자기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할례 받았다라는 표면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전혀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보면 자신은 이런 따위로 자랑거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말할 것 있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요즘 말로 하면 스펙, 아주 그냥 화려한 스펙이죠. 그 스펙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이런 것이었죠. 제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절 보겠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훌륭한 조건을 가졌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랍니다. 그 정도로 자랑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런 자랑거리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도 않는 그것의 가치관에 아직도 묶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적인 자랑거리들은 우리가 남에게 보이고 싶고 자신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런 자원들과 열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 이상의 풍요로움과 또는 너무 지나치게 고가품으로 간다라든지 지나치게 화려한 것으로 간다라든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외적 자랑거리들을 찾고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조종하기보다는 물질이 나를 조종하는 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물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죠? 드리고 나눔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나의 삶에 그런 것이 내 삶의 그런 특징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삶을 드리고 나누는 삶을 내가 특징적으로 나의 삶의 방식화하면 그 방식화하는 삶 속에 나의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고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특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물질에 내 가치를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많이 생기면은 자신의 가치도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로 그런 그 물질적인 가치로부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마음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돈이 나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인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신앙적 전통에서 가져왔던 내 신앙, 나는 내 신앙 속에서는 이런 것은 했고 이런 것은 못했고 허용 안 하고 이런 것은 내가 꼭 하고 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일어나면서 자신의 신앙에 자족만 되면 좋겠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서 내가 따르고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괜히 불편한 것, 저 사람 뭔가 좀 잘못됐는데 하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 그러한 자기 신앙 스타일이 또한 남들에 의해서 이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가 나와 다르게 가야 하는데 한때 나와 다르게 가는데 나아갈 때 마음이 쉽게 상한다거나 또는 내가 그런 또 나와 다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틀렸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올무에 걸린 것이죠. 신앙생활 잘 나가다가 이런 율법주의의 올무에 걸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그 불편함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와 포용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또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몇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의 올무에 빠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해악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녀는 이런 율법주의를 타고 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큰 해악인지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참 기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3장의 문맥이 다 끝나고 이제 4장에 잠깐 삽입구가 들어오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기쁨 사이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3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물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 주변의 것들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차원이 내게 열리지 않으면 결코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점화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잠재력만 가지고 기쁨의 잠재력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생명의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인상이 찌푸려지고 눈에선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긍정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는 결코 기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잠시 즐겁게는 하지만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생명의 힘을 가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잠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원히 가야 할 것인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영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입니다.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것 아닙니다. 슬퍼도 자꾸 웃고 그리고 하하하면은 그런 기쁨이 정말 생겨 이런 자기 암시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함을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은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영적 지표를 삶에 형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세 가지의 영적인 지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저의 삶에 잘 새겨지고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